네, 서른 작가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옆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서로 한번더 이렇게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시작.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시골에서, 자, 네.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 아버님이 시장에서 뻥튀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쌀과자라고 하는데 뻥튀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버지의 직업란에 이 아이가 뭐라고 썼을까? 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곡물 팽창업. 또 길거리에서 또 붕어빵 파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은 가정환경조사서에 이렇게 썼대요. 수산업. 여러분,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들의 지혜와 자부심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없이 찌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찌그러뜨리는 기계는 뭐냐면, 이것은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 시기, 질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인생을 깡통을 찌그러뜨리지, 자기 인생을 찌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자기 인생을 한없이 아름답게 팽창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를 팽창시키는 기계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주 신비한 힘이 있어요. 두 쌍둥이가 몸이 태어나자마자 약해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 아이는 건강했지만은 한 아이는 몸이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의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쇠약한 쌍둥이 아이 하나를 건강한 아이의 함께 시험관에다가 그 인큐베이터다가 집어넣어 놨는데, 두 아이가 손을 맞잡기 시작을 하더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그 아픈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있었답니다. 심장 박동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고 급기야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기에 사랑보다 큰 힘은 없고, 사랑보다 더 위대한 약은 없다 말하는 것이죠. 마빈 터케이의 탈무드,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책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세상엔 12가지 강한 게 있다. 첫째는 돌이 있는데 돌보다 강한 것은 쇠다. 쇠가 강하지만은 그러나 쇠를 녹이는 것, 쇠보다 강한 것은 불이다. 그렇듯 불이 모든 걸 삽시간에 다 태워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불보다 강한 것은 물이다. 물에 의해서 다 꺼져버리니까. 물은 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구름 속으로 흡수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또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려 다닌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인간을 다 날려버리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공포에 의해서 비참하게 위축된다. 그런데 그 공포는 술에 의해서 사라진다. 술은 잠을 깨면 깬다. 그러나 잠은 죽은 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이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게 되면서 여인 넷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삼촌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잖아요. 둘 중에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예, 라헬을 좋아했죠. 그런데 라헬은 시기와 질투심이 많았어요. 그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을 그냥 며칠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초월적인 힘 네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사랑은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이해 타산과 계산을 초월하는 거예요. 7년을 수일처럼 지내면서 보수도 없이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야곱의 모습, 그것은 사랑하는 까닭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수고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앞서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까닭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 같은 연애 정신으로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는 피곤함이 없고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의무감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불가피성이나 의무감을 초월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 춘향이 됩니다. 마지못해 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피곤하게 돼요. 그 할머니들이 손주를 안아주거나 업으면서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안아줘도 피곤해야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 자녀들을, 손주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일을 하면서도 피곤함이나 짜증남이 없다고 하는 거죠. 미국에 이제 중년 부부가 살았는데 부인이 눈이 나빠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내의 직장까지 데려다 주고 일이 끝나면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직장이 서로 머니까 따로 출근을 합시다. 부인은 너무 서운하고 은근히 남편으로부터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물고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혼자 출근길에 올랐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버스를 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혼자 다니는 훈련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 약 2년이라는 세월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하루는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 기사가 무심코 이런 얘기를 던진 거예요. 아이, 댁은 참 복도 많으세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까지 들어가는 순간 등 뒤까지 손에서 손까지 흔들어주니 말입니다. 보이지 않았지만은 사실 남편은 2년 동안 부인의 곁에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은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아내가 홀로 서기를 바라면서 등 뒤에서 2년이나 넘게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자, 사랑은 이렇게 불가피성이나 의무감에 매인 것을 초월하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기쁨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전 한국에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데에서 저를 취재와가지고 언젠가 취미가 뭐냐고 하면 제가 취미가 새벽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뭐 4시 반이면 늘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또 새벽에 나가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새벽 기도를 어느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기 힘든 거 하냐고. 누가 만드느냐 하면 예수님이 만드셨거든요.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인데 여러분 정말 영적인 주방장이 돼서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성도들이 새벽부터 신선한 그 이슬을 섞인 풀을 양떼들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신선한 풀을 먹는 영적인 풀을 먹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또한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했다고 했는데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큰 상을 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에딘버러까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무엇이냐는 퀴즈를 내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선물이 자동차를 걸고 그렇게 큰 상을 걸었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응모하는데 비행기가 빠르다느니 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길에서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느니 새벽길에 승용차로 지름길로 가야 하느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냈는데 영예 1등을 당첨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정답은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이따가 제가 CD 한 장 드릴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제 제가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저도 오래전에 뭐 결혼 데이트할 때 압구정동 소망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청년부 1대 회장, 제 아내가 1대 부회장. 그런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데이트할 때 압구정동에서 소망교회에서 저 아내가 개나리 아파트 도곡동에 살았거든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걸어가는 거죠. 버스로 한 7-8정거장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이서 이제 뭐 예배 마치고 걸어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도 걸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어느 틈에 도착하냐? 우리 다시 교회로 걸어갈까? 그래서 또 걸어가 또 걸어오고 밤 10시가 되도록 왜? 같이 있고 싶으니까.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자고로 피곤함이 없다.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리고 정말 미쳤지. 집에 와서도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도 그 당시에 통금이 있었거든요. 12시가 넘으면 못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또 집에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고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사랑은 이렇게 시간과 의무감, 억지 춘향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면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죠? 네, 그대와 함께 라면. 근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라면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할렐루야. 예, 오늘 그런 라면을 좀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하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정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잖아요. 전설적인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에녹하고 늘 산책을 하고 이야기하고 동행하는 걸 즐거워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너 돌아가기 너무 힘들겠다. 그냥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나하고 함께 천국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갑시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에는 인생엔 짜증이 없고 피곤함이 없고 억지 춘향이 없다. 바로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또 하나 따라합시다. 사랑은 불합리성을 초월합니다.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기다려가지고 아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이 돼가지고 신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제일 재미있어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신부가 바뀐 거야. 얼마나 급했으면은 신부 얼굴도 안 보고 일을 치렀어요. 아침에 보니 그러면서 삼촌이 하는 말이 아, 우리 풍습에는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다. 결국은 그렇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도 아버지 속이고 형 그 애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가지고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왔는데 정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삼촌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본 일이 알아. 얼마나 참 허탈했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 7년을 또 수고하는 거예요. 14년을 수고해가지고 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완전한 소유로 만드는 이 집념의 사나이. 이 사랑은 이 불합리성을 초월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젊은 부인이 남편이 사준 지 얼마 안 되는 새 자동차를 몰다가 그만 남의 새를 들이받은 거예요. 남편 볼 면목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여인의 그 운전석 옆에 사물함을 열고 남편이 사고가 나면은 내가 써놓은 편지 봉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편지를 읽어보고 대비를 하라. 이렇게 해서 보험 서류와 함께 남편이 써놓은 편지를 딱 열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 여보, 만약에 사고를 냈을 경우에 꼭 기억하구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 글을 보고 여인은 아까와는 다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에게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를 제공하죠. 그러기 어떤 고난이나 손해나 감수하는 인내와 용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은요, 사고 후에 전화 걸면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죠. 차는 괜찮니? 이런 인간하고는 살지 말아야죠. 어떤 부부가 좀 사이가 안 좋고 그랬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만든 얘기지만은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영어 단어 하나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데 쉬운 걸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러브 딱 그랬더니 스펠을 맞추는 거야. 베드로가 얼마나 남편이 쉬워요. 그러니까 L-O-V-E 해가지고 합격! 해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베드로가 잠깐 내가 좀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내 대신 여기 천국문을 지키고 누가 오든지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해라. 그런데 그 부인이 또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서 올라온 거야. 여보, 내 실력 알잖아. 쉬운 걸로 해줘. 남편이 체코슬로바키아. 아니 그게 뭐야. 쉬운 걸로 해달라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두 번째 문제를 냈는데 차이코프스키. 결국은 지옥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사이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불합리와 모순을 초월함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엄청난 모순과 불합리를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정이나 직장, 교회 생활 가운데 모순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나요?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내 안에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영혼조차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미움과 모순과 불합리를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식어질 때 모든 문제는 발생해요. 사랑이 식어짐으로 사람들이 계산적이 돼요. 사랑이 식어짐으로 불가피성과 억지와 의무감에 매이게 돼요. 사랑이 식어짐으로 매너리즘과 형식에 매이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짐으로 사람이 비판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왜 피곤할까? 인생이 왜 피곤해질까? 업무가 많아서인가? 실적이 없어서인가? 일이 안 풀려서인가? 가정에는 왜 피곤함이 있는 건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결혼도 했고 그리고 자녀도 낳았어요. 나름대로 노력해서 경제적인 여건도 갖췄어요. 그런데 왜 짜증이 나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걸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를 원인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환자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일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의 일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6개월 동안이나 입원해 있는 남자 청년을 이 처녀 간호사가 하도 가까이 돌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좋은 마음이 들더니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질문 맞춰보세요. 자, 그때부터 이 간호사가 이 환자를 청년을 돌보는 일은 일일까요? 놀이일까요? 아니,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지. 일일까요? 놀이일까요? 네, 그것은 놀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게 되면 그 일조차도 놀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깊어지는 그런 친밀감은 에너지, 그 에너지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깊어지는 친밀감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즐거움의 놀이로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가 뭐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바로 마리아. 그 옥합을 낀 마리아의 헌신은 결코 의무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주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온 사랑의 자발적인 발로의 즐거움의 소산이었어요. 또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백세의 아들을 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할 때 사실 누가 그걸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시험 문제에 감당할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는 아브라함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렇게 명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사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기에 어려운 순종을 드리면서 그는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열국의 아비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찌기 위해 칼을 든 결단의 순간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의 심장을 찌르고 난 뒤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의 죽음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는 미련을 떨쳐버리는 자아의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순종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주님의 요구셨던 거죠. 여러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열렬한 연인으로 삼으셨다면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양자 양녀를 살리기에 독자를 제물로 바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양자 양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낳은 독자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얘기죠.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의 로맨스요,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인 예수님을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신 엄청난 사랑의 로맨스로 우리에게 친밀감으로 다가오셨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때마다 시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역사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쉬울 때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에 그 로맨스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모태로부터 그 형질을 조직하시고 또 신명막측한 당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생명창조사역에 하나님과의 동역자가 됐지만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피 한 방울도 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장기도 직접 우리 부모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때문에 부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히 여겨드리고 사랑해드릴 수 있는 보답하는 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몸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유지관리해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장 스스로 뛰게 하나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시고 창조하시고 값주고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우린 매 순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소원이 뭐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모든 율법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인 삼아 엄청난 사랑을 보이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친 하나님을 연인 삼아 그 친밀함의 능력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쓴 예배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입맞춤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작년에 와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헬라원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헬라원어, 그게 입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은 입맞춤 하셨습니다. 그 입맞춤에 대한 우리 편의 입맞춤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물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온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마태복음이 끝나는. 그러나 사랑의 대계명은 마태복음 22장에 주셨어요. 결국은 이 사랑의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와 The Great Commission, 이 주어진 순서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받들어야 될 중요한 그런 사명이지만은, 그러나 그 순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감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지상명령을 정말 억지 춘향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열방을 향해 나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잡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외적인 섬김은 1차적인 게 아니라 2차적인 것이어야 되는, 이 우선순위를 뒤집은 것이 아까 읽은 누가복음 10장에 바로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마르다의 문제였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여념이 없었던 마르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를 책근합니다. 책망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육신적인 자아와 타고난 열정이 그녀를 연인 이전에 일꾼으로 몰아간 것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왜 피곤함과 탈진과 무기력함이 찾아오냐? 그건 마리아처럼 연인이 될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 마르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짜증나고 탈진하고 우리가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하나님의 집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마르다들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마르다가 되기 전에 마리아가 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고 나서 마르다가 되면 엄청난 무서운 영적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캠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에 오면은 자기의 가장 즐거운 일이 뭐냐면 어린 딸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거예요. 왜 여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파크들이 많잖아요. 어린 딸하고 이제 퇴근해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뭐 찬송을 부르고 하는 것이 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앞으로 한 달 동안 나 아빠하고 산책 못해요. 사실은 왜 그랬냐면은 이 어린 딸이 한 달 뒤에 아빠 생일이 오는데 엄마하고 생일 선물을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털신 뭐 심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걸 만들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아빠 어쨌든 한 달 동안 산책 못해서 미안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와 만든 선물을 아빠 생일 선물로 내놨어요. 너무 고마워하면서 아빠는 어린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나는 이 선물보다 너하고 산보하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이전에 22장에 사랑에 대해 계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감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도 사실 주님과의 동행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발음이 안 좋겠지만은 WORK, work가 잘 되기 위해서는 WALK, work가 돼야 된다. 발음 맞았나요? 예. 이 순서가 바뀔 때 일어나는 게 탈진 현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안에서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나서도 베드로는 여섯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레오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지만은 헛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마치 공생의 초기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던 주님. 그것처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여러분 몇 마리의 고기를 잡았죠? 모나미 153 볼펜 153마리. 바로 그 153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인 다음에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를 먼저 물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 교회의 일,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즐거운 마음 속에 파워풀하게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동력이 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일꾼 되기 전에 연인 되길 원하고 사명자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길 원하고 군사가 되기 전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 거할 때 어떤 복이 있냐면 아까 두 번째 읽었던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블레싱이 우리에게 오느냐.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죠.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이름이 쓰여진 것은 약 50편, 3분의 1인데 그러나 작자 미상 중에 나머지 3분의 1도 다윗이 썼다고 추정하니까 시편 150편 중에 약 100편을 다윗이 썼다고 보는데 여러분 그것이 침상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쓴 게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피난의 자리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해서 그래서 피난 가는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정말 그 고통과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그런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여호와의 친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결혼을 여러분 컨트랙트,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죠?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신성한 사랑의 의무를 지켜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신성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려온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과의 일단 출애굽 그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는 백성들을 빼내신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과 혼인 서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언약을 맺은 거죠. 십자가의 크신 은총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됐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를 믿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친밀감 하나만에 깊이 거하며 살아간다면 나머지 인생은 게임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예를 하나 들면 옛날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임금님이 이제 그 궁궐에서 피신을 해가지고 산속으로 신하들 대동하고 피신을 하다가 어느 산속에 있는 오두막에 혼자 사는 70이 가까운 노인에게 잠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임금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죠. 피난온 임금이지만은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있는 사이에 이제 그 반란이 평정이 돼가지고 임금님이 다시 환궁을 하게 됐는데 임금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네 소원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에 임금님 얼굴, 용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얼굴 한 번 뵌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무 고맙잖아. 자네가 나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줬는데 내가 그래도 자네 소원 한번 들어주고 싶네. 그랬더니 뭐라고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냐면 사실 한 일주일 뒤면은 제가 칠순 생일이 돌아옵니다. 근데 제 가족들이 다 제 곁을 떠나서 아무도 제 칠순에 저를 축하해 줄 사람이 없는데 임금님 일주일 뒤에 임금님이 저를 찾아주신다면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 여부가 있겠나? 자네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임금님 환궁을 했다가 일주일 뒤에 여러분 정말 모든 군사를 이끌고 화려한 그 예복을 입고 임금님이 그 시골에 오두막에 혼자 사는 노인네 동 거기에 나타나신다는 소문이 돌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고을의 원님부터 생각해가지고 임금님이 이 노인하고 친한가 보다 해가지고 원님이 와가지고 그냥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해서 뭐 미리 쌀도 갖다 놓고 모두 갖다 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사전에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그냥 또 뭐 필요한 거 없냐고 해서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임금님 다녀가신 다음에 임금님하고 친하니까 잘 보이려고 이 노인네한테 그냥 뭐 필요한 거를 다 산더미처럼 싸다 놨다 이거야. 여러분 임금님하고 친하면 게임 끝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하고 친하면은 게임 끝 아니에요? 그게 바로 친밀감이라는 거죠. 그게 친밀감의 능력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인데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 첫 번째 12절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사위가 됐으면서도 쫓겨다니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망다니다가 그일라라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도 피난을 다니는 주제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피난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게 되는데 그 아니 우리도 지금 사울왕에게 피신하면서 도망다니는 주제에 우리가 누굴 가서 구원합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데려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 그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오고 그렇게 원상복귀를 시켜놓는데 근데 참 인생 마음들이 참 간사하죠. 그 그일라 백성을 다윗이 피난하면서도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했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쫓아온다고 하니까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다고 밀고를 합니다. 참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인생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또 읽어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렇게 친밀감 속에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의 생명도 위태로운 것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거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에 있는 신호등이나 이종표가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나요? 때로는 서야 하고 때로는 가야 하고 때로는 돌아서야 하고 하는 신호등이 누구를 위해 달려있는 걸까? 바로 도로에 표시된 이정표는 누구를 위한 팻말이에요? 바로 운전자를 위한 거죠.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교통법규나 이정표가 결국은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여정에서 후회 없는 인생은 길을 가게 하는 여러분 나침판이고 신호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의 제일 긴 장이 어디냐면은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그 119편 165절에 제가 좋아하는 귀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은 장애물 경기예요. 때로는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강인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건 사실은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20살 때 중병에 걸려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암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인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하는 종아 그 양자강에 자기가 이렇게 배를 노를 지어 가고 있는 꿈을 꾸게 됐는데 갑자기 바위가 물에서 솟아올라오더니 바위산이 솟아오더니 자기가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 앞에 있는 바위산을 치워주랴 아니면 물의 수위를 높여주랴. 그러니까 바위산을 치워주셔도 좋은데 물이 불어나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잠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을 좀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랬더니 물이 확 불어나더니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잠에서 깼는데 중병에서 씻은 듯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인생에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수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 여러분 인생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연인은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러면 남자는 평생 세 여자만 있으면 산다. 뭐죠?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제 아내는 남자 목소리로 바꿨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 그런 친밀감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면 13절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저의 영혼은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깊이 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또 누구를 들 수 있냐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 파산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는 왕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왜? 한 달 동안 앞으로 간신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왕 외에 다른 것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면은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이렇게 왕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도장을 찍어놓은 거죠. 사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 한 달 동안 그냥 뭐예요?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하면 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꺾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니엘은 이방의 포로 잡혀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인데도 그의 경건을 조금도 이방 땅에서 꺾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에 우상 숭배 앞에 바쳐진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 함으로 영적인 지조를 지켜서 이상과 몽조를 얻는 총명을 받게 됐어요.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감을 꺾지 않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서 그는 매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경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그를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에 놀라운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면서 결국 역전 드라마를 펼치시는 원동력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다니엘의 경건의 모습을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만 평상시에 저축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 믿음을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죠. 바로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면 늦어요.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다니엘처럼 그 친밀감 안에서 정말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영원히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새로운 역전 드라마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맞추면 CD가 선물로 나가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이걸 대답하는 거예요. 열처녀에 비해서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예! 네, 어떤 준비? 아니,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또 다른 분? 비슷했어요? 네. 너무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갔어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네, 할렐루야. 아, 일단 제가 맞춰볼게요.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양쪽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슨 차이냐면은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스페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신랑이 더디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나와요. 여분의 기름. 그게 영어로 말하면 스페어 기름이죠. 근데 그 미련한 다섯처녀도 등잔에 있는 기름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더디오는 함수 관계를, 변수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결국은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친밀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조명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 오늘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는 자기 코앞에 닥친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코앞에 닥친 일을 위해서만 성경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위기가 찾아왔든지 안 찾아왔든지 평상시에 말씀 보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오늘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평상시의 교제가 없이 사역의 성공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 문제 해결의 원인 되시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 구절을 잘 주목하시면은 내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세상의 방법론에 있지 않고 다윗은 어디 있다고 고백하냐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의 시선을 두고 사는 인생이 유혹과 시험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제 드렸던 요셉의 이야기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가 됐을 때 미세스 보디발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젊은 요셉이 인간적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항상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살았던 거죠.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왜 어떤 아빠하고 아들이 이렇게 농촌의 밭을 참외 밭을 지나가다가 참외가 먹고 싶은 아버지가 얘야 망 좀 봐라 누가 보는지 아버지가 들어가서 참외를 쓱 서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 누가 봐요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식은 아무도 없는데 또 들어가서 이제 참외를 또 훔치려고 하는데 아빠 누가 봐요. 또 나오니까 아무도 없어. 이만 누가 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아이의 마음이고 표현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존 파이퍼,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에서.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면 죄가 용납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세상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바로 죄와 접속이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땅에 눌러있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간이 지나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1945년에 해방이 일어났는데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그냥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교포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로 이 유대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됐잖아요. 그때 하만이라는 이 작자가 모르드게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민족을 몰살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왕의 어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부림이라는 단어가 제비 뽑다는 단어인데 그게 예를 들면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이면은 제비를 뽑은 날에 모든 유다민족을 한 번에 쳐죽이는 날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일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걸린 거예요. 이게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지금도 유월절 다음으로 이 유대민족은 이스라엘에서 부림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 왕비에게 뭐라고 전가를 합니까?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왕후가 된 게 아니냐라고 전하면서 할 때 사흘을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원래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마음 놓고 나갈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어때요? 남편 보고 오라가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예, 우리는 철량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왕비들이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 그런 시간 속에 있는데 사흘을 금식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에스더 왕비는 하만과 직접 싸운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만의 음모를 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하수로 남편과의 친밀감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래 에스더가 이쁘지만은 그러나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셨고 또 왕비를 보자마자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왕의 마음을 바짝바짝 조이면서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잔치를 베풀 때니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더 달아오르도록 만들고 그 다음날 두 번째 잔치를 베풀면서 왕과 함께 하만이 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날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왕의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그냥 왕이 에스더가 사랑하는 마음이 달아올라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바로 하만의 음모를 왕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유되는 것은 아수르의 왕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비유되고 에스더는 믿음의 성도의 비유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영적인 제가 공군 장교 시절에 그 대방동에서 공군사관학교의 인사과장 공군 대위리 있을 때 그 얼굴 눈이 그냥 다 출혈돼 가지고 오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사병인데 거기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 이렇게 외출이 돼요. 공군은 근데 그 동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성락 침례교회라고 김기동이라고 귀신론에 이제 사로잡힌 이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거기 갔다 오더니 밤새 너 뭐 했냐 했더니 귀신 쫓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그렇게 많으냐? 무슨 귀신이? 그랬더니 감기 귀신, 콧물 귀신, 재채기 귀신, 별의별 귀신 다 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방이 어두운 밤이면 불을 탁 켜면은 여러분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혈안이 됐지 빛 가운데 거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맹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배우게 되면은 쥐가 부엌에 나타나는 것은 먹을 게 있기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죄악의 습관들을 치워버려야 사단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 빌미를 제공하니까 오는 건데 문제는 쥐만 쫓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상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는 게 우선적인 과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단들이 귀신만 쫓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누가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영적인 파워 권세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왕에 대한 왕비에 대한 왕의 사랑의 문제는 에스더의 문제는 곧 왕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엄마 아빠의 문제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나와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친밀한가, 거기에 문제가 있지. 오늘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인의 신부임을 믿으십니까?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대신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깊이 거하게 될 때 사탄은 하만처럼 공포에 떨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친밀감 없이 사탄은 마르다처럼 그저 분주하게만 바쁜 사람들을 성도들을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왕과의 친밀감 안에 보좌 앞에 나가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던 에스더나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했던 마리아와 같은 그 친밀감 안에 거할 때 사탄은 우리들을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연합은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 주님과의 그럼 친밀함 안에 들어가는 비결이 뭘까? 뭐일까요? 어느 부부가 제자 훈련을 교회에서 받았는데 부부 싸움을 했대요. 뭐 제자 훈련 받아도 뭐 성깔은 살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뭐 모세는 성품 변하는데 40년 걸렸는데 그리고도 또 그 십계명 그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니까 그 40년 온유한 자로 성품 변화된 사람이 그 십계명을 내던지 저 같으면 그거 안 던지면 옆에 내려놓고 짱돌 던지지. 그렇게 40년 훈련 받아도 성품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부가 제자 훈련하다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침 안방에 딱 들어가더니 문을 쾅 잠그고 아침밤도 안 주고 남편이 그냥 출근을 한 거예요. 엄청 골이 난 거예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회사에 가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아. 야, 이거 큰일 났다. 딴 데 안 가고 오늘 저녁 일찍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화해를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집에 일찍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왔는데 안방문을 그때까지 잠그고 안 여는 거야. 큰일 났다. 저녁밥도 굶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제자훈련 때 암송한 기절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안방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크게 외쳤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려우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밥도 먹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암송을 했는데 아내가 안에서 똑똑 두드리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둘이서 화해를 했다는데 여러분 정말 한 집에 산다고 다 열렬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악수를 했다고 마음까지 악수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주님 안에 거하는 1차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나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모든 분들이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부부들이 계신데 정말 좋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친밀감이 우리 주님과도 유지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것을 잘 나타내준 한마디 귀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건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건 1차적인 노력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반쪽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 그리고 나서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을 지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지. 앞에 있는 건 쑥 잘라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안 돼요. 응답이 안 돼.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사단에게 당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집사님인가요? 한번 저를 좀 도와줘. 성경책 하나 있으면 좀 가져오실래요? 자, 우리가 왜 사단에게 교회를 나오면서도 공격을 당하는지. 자, 이렇게 종이를 좀 붙잡아 주세요. 네. 우린 이게 종이처럼 참 연약한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뚫리죠? 자, 안 뚫리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성경책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까이 말씀과 깊이 연합된 삶을 사는 거죠.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안 뚫리죠? 근데 왜 뚫리냐? 제가 요걸 발견한 거예요. 자, 잘 위에 붙들고 계세요.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끄트머리만 붙어있는 거야. 여기 뚫리는 거예요. 왜 뚫리는지 아시겠어요? 자, 박수. 네. 아,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붙어있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목사님도 말씀 교재 여러 가지 만드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제가 생각한 건 제자훈련 사역훈련, 오카노 목사님이 만들었던 제자훈련 사역훈련 15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교회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그걸 내려놓고 성경 교재를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소그룹으로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가르치고 삶을 나누면서, 인격과 삶을 나누면서,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소그룹으로 성도들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를 들면 출애굽기라면, 그래서 그걸 소그룹으로 배운 다음에 그 중에서 1대1로 이 출애굽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를 뽑아가지고 제가 또 사역반을 운영해서 전달훈련을 시켰어요. 전달훈련을. 그렇게 해서 지금 출애굽기 성경만 1대1로 전달하는 사람이 80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두란노 1대1은 10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고, 출애굽기 성경, 지금 여호수아 소그룹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 또 사역반이 시작이 돼요. 제가 은퇴도 목사님하고 나이가 같기 때문에 6년밖에 안 남았어요. 해봐야 지금 5권의 성경밖에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1대1로 말씀을 전달하는, 제가 생각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뛰어난, 유대인들이 뛰어난 민족이 됐는지 알게 된 것은, 아, 말씀을 전승하는 민족, 쉐마, 신명기 6장에 이 쉐마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30%는 은혜를 받는데 전달하는 사람은 70%, 80%가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5번, 10번을 전달해 보세요. 완전히 그 말씀 스피에서 무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을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 구호가 뭔지 아세요? 어리비리 살지 말고 딜리버리하며 살자는 거예요. 어리버리 살지 말고 딜리버리하며 살자. 한번 따라요. 어리버리 살지 말고 딜리버리하며 살자. 여러분들 목사님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걸로 여러분도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1대1로 내가 성경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로 내가 살겠다. 그것도 5권, 10권. 저희 교회는 중직자가 되려면 5권, 장로가 되려면 10권을 전달해야 돼, 앞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한국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바로 주님과의 보다 내면적이요, 인격적이요, 영적인 친밀함의 결합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말씀에서 언약하신 축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사셨지만 정말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린 그저 형식적으로 너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까. 외형적이고 구조적이고 형식적인 결합에 머무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처럼 주님과의 보다 더 깊은 내면적이요 인격적인 영적인 결합을 이루어가는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이 성원하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